제14편 원시 성소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 산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창세기 안에 참 무궁무진한 보화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아시는 대로 이제 오늘은 창세기 3장 20절 말씀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재는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20절 읽고 출발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미가 되미러라. 지금 이 아담의 마음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하고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선악과 따먹고 숨었을 때는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겁나고 그랬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왜 그랬느냐 묻기도 하시고 또 그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한 뱀에게 사단에게 또 저주도 내리시고 또한 죽게 된 그 두 부부에게 인간에게 다시 살 수 있는 희망도 주시고 또 죄값도 받으라 하고 이제 여자에게 남자에게 각각 그 죄의 결과를 선언하심으로 아담의 마음이 이제 조금 홀가분해졌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큰 잘못을 한 다음에 부모님이 그것을 알고 한바탕 야단할 때까지는 초조하고 불안한데 이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제 그 일이 들통이 나가지고 한바탕 야단 맞고 이제 하고 나면 좀 편하지요. 야단 맞기 전에는 불안하지만 특별히 아담과 하와에게 큰 힘이 된 것은 선악과 따먹고 완전히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고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에 대하여 큰 희망을 가지고 이제 또 새로운 국면의 인생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제 아담이 시도한 것이 그 부인의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 전에는 사실 이름이 뚜렷하게 없었습니다. 그냥 여자입니다. 여자. 여자라는 것 외에는 이름이 없었는데 이름을 하나 붙여줬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와라고 붙여줬습니다.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너희들에게 보내서 그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고 그가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여자의 후손이 너희의 구주가 되시겠다고 하는 선언이 있은 후에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산자의 어미라. 그러나 그 원어의 뜻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생명. 다시 이제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고 또 생명의 주인인 또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를 통해서 나올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됐습니까? 여자를 통해서 이제 나올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그렇게 이제 아담이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인의 후손이 속히 그 자기 아내를 통해서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예, 그렇죠? 금방 와서 금방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이 아담은.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그냥 어떻게 해결해 버리시지, 이렇게 오랜 세월을 왜이 죄악 세상이. 바로 했으면 여기 우린 아무도 없죠. 왜 그러셨을까요? 뭐, 성경적으로 추측을 해보자면. 그 죄의 장본인인 사탄, 루스벨을 멸절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바로 사탄을 이렇게 머리를 상하게 해버리면 다른 우주의 거민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구 역사를 통해서 그 사탄의 정체가 적나라하게 폭로되고 드러날 때까지 역사가 일단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아마 바로 그렇게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살수 있는 충만한 인구가 아담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기를 희망하셨는데, 이 지구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 만한 사람이 이제 타락을 했으니까, 이런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이 지구에 살 만한 사람들이 다 준비가 돼야 이 지구 역사를 일단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만, 어쨌든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야 하고, 이 지구에 퍼져서 충만하게 살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성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왔고, 지금 우리 중에도 그 수에 들어가야 될 분들이 아니라 다 들어가야죠.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수에 다 들어가서, 어쨌든 그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 지구상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수에 우리가 다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와의 이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는 이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브. 이브라고 이제 하와를 이브가 이제 관계를 받았다. 예? 이브가 이제 사단의 관계로 미혹을 받았다. 그렇게 나오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이브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뭐 크리스마스 이브도 또 이브인데. 그 이브는 전야, 전날, 뭐 전야라고 하는 뜻이고, 지금 이 하와의 이름이 이브가 된 것은 4장 1절에 보면,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역시 하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이 히브리어로 된이 이름을 헬라어로 옮기면서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성경에 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유아 이렇게 옮겼나 봐요. 유아. 그냥 영어로 읽으면 유아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히브리어로 하와를 유아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이 이제 영어로 옮겨지면서 EVE라고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됐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브라는 말이나 하와라는 말이나 사실 같은 말인데 발음상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발음상.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다. 21절에, 이 창세기 3장 21절은 또 창세기 3장 15절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무슨 옷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먼저 무슨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임시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스스로 지어 만든 옷을 벗겨내시고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이제 여기에 대단히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선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가죽은 동물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상당히 복잡한 절차와 과정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선 짐승이 찢겨져야 됩니다. 그렇죠? 가죽을 내려면 짐승이 찢겨져야 되고 상처를 받아야 되고 피 흘림이 있어야 하고 고통이 있고 희생이 있어야 하고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 없이 가죽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몇 마리인지는 모르지만 짐승의 그 피흘림, 짐승의 찢겨짐, 짐승의 고통과 희생이 또 죽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죽옷이 만들어져 나왔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 문제는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 입은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 치마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해결하려면 그 아담과 하와 이외에 다른 누군가의 희생과 죽음이 있어야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하고 연결되는가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어디를 상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는 것과 여기에 이제 상함을 입은 한 몇 마리 짐승의 그 희생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입은 그 가죽옷 때문에 짐승이 희생당하고 피 흘리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짐승이 무슨 짐승이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를 상징하는 짐승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죄값을 위해서 희생당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짐승은 양입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느냐? 계시록 13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8절. 예.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에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저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표현이 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13장 8절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은 The Lamb which was slain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램은 이제 양이죠. 어떤 양인가? which was slain, 죽임을 당한, from the creation of the world. from이란 것은 무엇으로부터? creation은 창조고, of the world, 세계 창조. 다시 말하면, 창조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기 위해서 희생당한 그 양이고 그 양은 바로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 죄 때문에 시작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몇 마리의 양이 희생되었듯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사람을 다시 살려내시기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돌아가실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고 구원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옷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해서 만들어 입은 옷을 벗겨내시고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서 입혀주신 옷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문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로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어떤 업적으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100%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선행이 쌓이거나 사람의 업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100% 자신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하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경향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 문제거리에 문제투성이에요. 하나님을 잘 못 믿으면 못 믿어서 문제고 또 잘 믿으면 또 영적인 교만이 생겨요. 나는 참 믿음 수준이 높은데 저 사람은 저 장로가 돼가지고 저게 뭔가. 이게 또 문제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나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가죽옷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가죽옷에 대해서 이제 아실 만큼 아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후로 이 가죽옷 사건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중개수단은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교통수단입니다. 다른 것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라 믿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22절에 또 이 한 절 한 절이 다 이 창세기는 이 초반의 창세기는 한 절 한 절이 다 의미심장한 것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과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뭔가 또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지어서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죽게 되는데도 생명과일을 따먹으면 어떻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까? 영생할지 모르니까 이 생명과일을 따먹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조치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발전시켜보면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무조건 영생이 아니고 에덴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죠. 중앙에. 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한 나무는 생명나무였습니다. 선악과만 중앙에 있었던 게 아니고 두 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영생을 하려면 얼마 만에 한 번씩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 계시록 그 마지막 부분에 그 또 생명과일이 나오는데 달마다 그 과일이 새롭게 열린다고 그랬어요. 그런 걸 보니까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그 과일을 먹어야 영생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영생이 아니고 에덴 동산 중앙에 가서 선악과를 봄으로 이 만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다른 분,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악과 옆에 있던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영생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일단 이제 그 앞에 말씀부터 다시 좀 설명을 해봅시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이라 우리가 뭐, 누군가요 지금 우리가? 예?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근거는 여기서도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말씀하실 때 자주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 삼위일체를 항상 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성만이 선과 악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도 악을 알게 된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도 악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하와를 미혹할 때 한 말 중에 부분적으로는 진실입니다. 뱀이 사단이 하와를 미혹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 과일을 먹으면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했다고 그렇게 미혹했는데 하나님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한 것이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참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던 악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탄의 수법을 잘 파악을 하고 신앙을 해야 됩니다. 사단이 인간을 미혹하는 방법은 그렇게 아무라도 딱 눈치채게 그렇게 어리석게 하지 않아요. 아주 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또 못 믿게 하나님을 또 안 믿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또 잘못 믿게 아주 묘한 방법으로 인간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수법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 사탄의 수법도 똑같아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릴 때의 수법도 똑같아요. 제사를 못 드리게 한게 아니거든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다 교통하게 하지만 묘하게 한두 가지를 합리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못 믿도록, 잘못 믿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떤 시험을 했는가 하면은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을 높은 데로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요.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 말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뛰어내리신다고 해도 다칠 리가 없어요. 그거 자체만 가지고는 크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항상 동기가 문제입니다. 동기가. 그 뛰어내려도 안 다친다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 가셔가지고 한 동네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막 대화하다가 사탄에 충동받은 사람이 낭떠러지로 막 떠밀려고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처럼 사라지셨습니다. 아무 때나 그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자기한테 편리하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적절한 그 이유와 타당성이 있어야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성경에 맞추어서 나가야지. 성경을 자꾸 우리한테 합리화시켜서 맞추기 시작하면 끝없이 다른 데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값으로 결국 불에 타서 멸망하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중에 유황불이 내려와서 죄인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역사가 흐르면서 아주 묘하게 해석을 해버려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을 합쳐서 또 철학사상까지 합쳐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탄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인이 불로 멸망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기정사실이고 그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불에 타서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은 이 방법이 틀린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그냥 계속 탄다.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일요일 날 드리든 토요일 날 드리든 뭐 목요일 날 드리든 무슨 상관이냐?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원칙은 그게 아니거든요. 언제나 이 사단의 방법은 이렇게 한쪽은 대단히 맞고 숨겨진 또 한쪽은 대단히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원칙의 정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분적으로 찾을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 조화되는 답을 찾아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직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그동안 선악과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생명나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범죄하기 이전에도 영생을 하려면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은 선악과는 먹지 않고 무슨 과일은? 생명나무의 과일은 지속적으로 먹을 때에 영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명나무가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명나무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성경 가지고 좀몇 절을 살펴보십시다. 잠언 3장 18절입니다. 여러분 교재는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입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뭐라고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 조금 재미가 날라 그럽니다. 지혜는 그 가진 자에게 무엇이라고요? 생명나무라. 지혜는 생명나무라. 지혜가 무엇이냐? 이게 지혜가 무엇이냐? 잠언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것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라는 말이나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문학에 이런 같은 내용인데 단어를 바꿔서 두번 강조, 세번 강조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앞에 나온 지혜나 훈계나 또 뒤에 나오는 명철의 말씀이나 같은 것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낼 수 있는가 하면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씀이나 다 지혜가 아니고, 전도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1절이에요. 11절. 전도서 12장 11절.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이 지혜의 말씀은, 지혜자는 누구십니까? 여기에서 지혜자, 지혜자의 말씀, 이 지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소유하고 간직하고 지켜야 할 참된 지혜는 오직 누구에게서만이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는 인간이 얻어야 될 진정한 지혜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공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지혜가 굉장한 것입니다. 가르치는 저는 별것 아닌 사람이지만,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이 지혜는 굉장한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온 것입니다. 이것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길을 떠나는 사람은 아주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차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시편 14편 1절에 대표적으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지혜가 없는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예레미야 9장 12절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2절입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인고. 자, 그 말을 잘 보세요. 여기도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널리 선포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말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나 동격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같은 말을 반복 강조하는 거예요. 지혜나 여호와 입의 말씀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는, 생명나무의 과일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생명과일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생명과일은 뭡니까? 생명나무는 말씀인데 과일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냐? 예? 시편 111편, 시편 111편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생명과일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무엇이라? 지혜의 근본이라. 그 무엇을?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즉 지혜의 근본을 따라 산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 창조된 사람이, 제일 처음에 창조된 사람이 생명과일을 먹음으로 영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확실하죠? 그런 성경적으로? 창조된 사람이 생명과일을 먹음으로 영생을 계속 지속시켜 나갈 수 있었는데 그 원리를 오늘날 우리 시대에 다시 적용을 해본 결과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인간이 재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는데 재창조된 인간이,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는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떼어서 생각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된 인간이 지속적으로 생명과일을 먹음으로 영생을 하는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재창조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간직하고 사는 것은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말씀을 읽고 듣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읽고 듣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굉장히 기도를 잘하고 뭐 굉장한 선교활동을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생명과에 대한 성경절과 함께 조금 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서 23절로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의 위치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 지점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중동 지역에 틀림없이 위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가상적인 장소가 아니고 여기 이제 중동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하고 여기가 이제 유럽 쪽이고 여기가 터키고 이거 홍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뭐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에덴에서 바론에서 흘러나오는 기혼 뭐 비손 유브라데 뭐 그런 히떼겔 그런 강이 유브라데와 히떼겔은 티그리스예요. 이쪽에 그 강이 있어요. 그 강 이름이 아직도 에덴 동산은 틀림없이 이쪽 어디입니다. 이쪽 어디예요.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의 자기의 바운다리, 자기의 그 영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구 전체가 물론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지만 에덴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지역 영역이 있었어요. 이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죠. 여기 이제 선악과와 생명나무 과일이 이제 중앙에 있었어요. 근데 이 입구가 아마 동쪽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쪽. 에덴의 동쪽. 에덴 이 동산의 동쪽에 이 입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살다가 이제 이 동산 바깥으로, 동산 바깥으로 이렇게 둘이서 초라하게 이제 쫓겨나왔어요. 이렇게 키 작은 거는 하와고 키 큰 건 이제 아담이에요. 어쨌든 둘이서 동산 안에 살다가 동산 밖으로 나왔어요. 그 동산을 계속 쳐다보겠죠? 아쉬워가지고. 이제 내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이거 먹으면 안 되니까. 왜? 그 죗된 기질과 죗된 환경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그거 참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어제인가요? 누군가가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50대 정도 된 분인데 이제 어떤 병으로 암인가 어떤 병으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뒤로는 아무도 안 만나고 더 나으려고 애도 안 쓰고 조금이라도 먹으면 자꾸 생명이 유지되니까 아주 먹지도 않고 그냥 사람도 안 만나고 그러더래요. 그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암 환자라 점점 추기나면 나중에 그냥 이렇게 뼈만 남고 아주 추한 모양으로 이제 죽을 텐데 자기의 마지막 모습을 그런 모양으로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거래요. 자기의 마지막 모습을 그래도 50대 어느 정도 건강할 때 모습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쇠퇴해가지고 결국은 죽었는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 이것입니다. 이제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모양이 점점 어떻게 돼갑니까? 예. 뭐 조금씩 이상해집니다. 저도 이제 20대, 30대 보던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은 왜 그렇게 됐냐고 그래요. 저는 뭐 별로 못 느끼고 사는데, 이제 머리도 좀 허해지고, 뭐, 표신 안 하지만 눈도 좀 침침해지고, 아, 이도 뭐 허술해지고. 나이가 들면 참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막 200살, 300살까지 한번 살아본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이 힘든 세상을. 근데 사람이 참 이상해요. 이 힘들고 고달픈 세상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다가도 막상 죽을 때가 되면 한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은 좀 힘들어요. 처음에는. 초기에는 힘들어요. 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 해야 될 것도 있고 사회생활하고 맞지도 않고 막 힘이 들어가지고 그런 생활 자체는 싫은데 또 영생은 얻고 싶어요. 그게 인간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따먹으면서 그런 죄된 상태에서 길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보냈어요. 근데 워낙 또 이 처음에 받은 생명력이 왕성한 생명력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년을 살았어요? 아, 900년 이상을 살았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동산에 나와가지고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까,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까, 사람을 만든 재료인 흙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토질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이 농사를 지면서, 땀 흘리면서 먹고 살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하나의 주제가 나오는데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무엇들과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전도사님 그 제 사무실에 가면은 그 성소 그림 있어요. 책꽂이에 성소 그림 있는데 그거 한 30-40장만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보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번역이 그렇게 썩 적절한 번역은 아닙니다. 이 번역을 우리가 상상으로 그림으로 그려보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 너 여기 살면 안 돼 하고 내쫓고 천사가 입구에서 칼을 들고, 예? 여기 화염검이라고 했으니까 불칼을 들고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이것이 번역이 적절하게 안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원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 에덴 동산 동편에 무엇을 두었다고 했습니까? 입구에다가 그룹. 그룹을 두고 또 화염검을 두고.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봐야 돼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천사가 화염검을 들고 지킨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여기 천사가 화염검을 들었다는 표현이 전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검을 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분명히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세팅을 해놓은 것입니다. 천사가 그걸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또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못 들어오게 지키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또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선 그룹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룹. 이 원어적으로, 이 어원적으로 보면 여기 나온 그룹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많은 학자들이 아수르 말, 그 카라부라는 말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룹이라고 하는 말이 그 아수르 말 중에 카라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카라부에서 유래되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카라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축복하다, 기도하다 그런 뜻이에요. 축복하다, 기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수르 말 카라브에서 그룹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이제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저도 좀 한 장 주세요. 성경에는 이 그룹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일반 천사와는 조금 구별해서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그룹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조금 구분해서 쓰고 있는데 천사 중에서도 하나님과 그 보좌 가까이에 있는 천사들의 계급을 말할 때 그룹이라고 해요. 그룹이라고 무조건 다 천사가 아니고 특별히 그룹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 그 보좌 가까이 그 주변에 있는 천사의 그룹을, 천사의 계급을 그룹이라고 했어요. 참고 성경절을 좀 보겠습니다. 불러드리고 찾기는 그냥 하나만 찾겠습니다. 에스겔 9장 3절, 그 다음에 에스겔 10장 4절, 시편 99편 1절, 시편 99편 1절. 그럼 찾기 쉬운 성경절을 먼저 하나 볼까요? 시편 99편 1절을 보십시다. 시편 99편 1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과 떨어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좌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를 정해서 앉으셨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자리가 있으면, 보좌가 있으면 어디 사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예?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그룹은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천사 계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여기에 지금 그룹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룹과 화염검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룹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이 임재하시는지, 이제 하늘에 어떤 모양으로 계시는지를 이 땅에 모형으로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어떤 유형으로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이 에덴 동산 동편의 이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동편의 유형이 구체적으로 확대되고 발전된 상태가 이 성소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소 내부 그림 여러분 받으신 그림 중에 2번을 보시면 이쪽 제사당이 지금 서 있는 쪽을 성소라고 하고 그 휘장 저쪽 편에 있는 장소는 뭐라고 합니까? 지성소라고 하죠. 그 지성소에 그룹이 있죠. 그룹. 그룹이 있는데 양쪽에 천사가 있죠.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빛이 나고 있죠. 그것이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고 이 땅에 모형적으로 보여주실 때에는 이렇게 언제나 이 모형으로 나타나시는데 이 모형이 어디에 초기 상태로 초기 원시적인 상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의 이 모형을 원시 성소라고 합니다. 원시 성소. 여기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좌정하시고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구름만 있으면 안 되고 이 성소에서처럼 빛이 있어야 돼. 빛이. 예? 그 빛을 창세기 지금 3장 24절에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화염검이라고 한 것입니다. 화염검이 그 빛이에요. 칼이 아니에요. 그 정확한 그 성경 해석에 의하면 좀 더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 해석을 이제 한 내용들 이렇게 해보면 그 빛이 어떤 모양으로 있었는가 하면은 검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칼이 빛나는 칼이 막 반짝반짝하면서 막 돌면서 빛이 나는 것처럼 그런 빛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칼이 아니고 검이 막 돌면서 광채가 나고 빛나는 것처럼 하나의 그 불꽃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꽃이. 그래서 무슨 화염검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화염검이 아니고 두루 도는, 예? 두루 도는 화염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칼이 막 돌아갈 때 팍 빛이 나는 것처럼 그런 불꽃이, 그런 광채가 두 그룹 사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두었다는 말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두었다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샤칸이라고 되어 있어요. 샤칸. 이 두다. 두다는 말이 샤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샤칸이라는 말은 놓다. 그냥 뭐 세팅할 때 그 놓다 그 말이에요. 혹은 거주하다. 사는 거예요, 거기에. 이 샤칸이라는 말이. 그다음에 임시로 거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샤칸입니다. 여러분 이 성소의 두 그룹 사이에 빛나는 이 광채를 뭐라고 부릅니까? 쉐키나라고 부르지요. 이 쉐키나라는 말이 바로 그 샤칸이라는 말에서 온 단어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거주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심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켰다는 말이 아니고 뭐 물론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나무를 지키는 것은 곧 사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곧 사람을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에덴 동산 동편에 그 그룹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생각하실 때에 천사가 딱 칼 들고 두르기만 해봐라 하고 하는 그런 모양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사람을 지키고 사람에게 예배와 경배를 받고 계셨다는 이해를 하시면 더 성서적이고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양을 잡아 제사 드릴 때 어디에 가서 제사 드렸겠습니까? 여기 가서 제사 드린 것입니다. 이 문 앞에 가서. 이 문 앞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룹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불꽃, 쉐키나, 화염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 동편에 가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원시적인 형태로 이것이 하나의 성전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은 이게 성소로 말하면 이제 지성소입니다. 그렇죠? 지성소. 근데 어디 가서 제사를 드렸는가 하면 이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정식 형태를 가진 성소로 발전했는데 여기에 이제 칸을 두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확장해서 구체화시킨 것이지 이 성소의 오리지널 모양은 에덴 동산 입구가 오리지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고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던 그 신앙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옮겨지면서 이 성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신 분이에요. 아주 철저하신 분입니다. 빈틈이 없이 구속의 역사를 철저하게 인간들에게 교육하시고 사람을 구원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안전한 구원의 형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사람의 생각을 섞어 해석하지 말고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따라갈 때 우리는 진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에덴 동산 동편에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도 누가 임재해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그룹 사이에 쉐키나의 형태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셨습니다. 범죄 이후에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였고 나중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성막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교통하시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성소가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지금은 그 성소가 이리로 옮겨졌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몸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지성소에 있던 계명은 어디로 이제 옮겨졌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새겨두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완벽한 성소의 모습으로 존재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이라. 그 이야기를 확인하고 지나갈까요? 다 공부를 하셨던 것이지만 연관해서 같이 한번 또 확인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 큰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중에 19절,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막, 성전, 광야에 지어진 성전이 다 누구를 표상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이 표상적으로 나타났던 성막, 성전이 실체가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성전을 헐라고 했을 때는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말은 내가 부활하겠다는 말이에요. 그 후로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우리가 다룰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루듯이 다루면 사람이 경건해지고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과 순수하게 교통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모든 형태 속에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정결하고 깨끗한 음식을 먹고 또 좋은 말을 내보내고 그렇게 해서 성전답게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성소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교재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교재는 다 다루지 않고 그 고고학적 자료, 뭐 복습 문제 이런 건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4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제 첫 아이가 나왔죠? 누가 나왔습니까? 가인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추측하기로는 이제 가인을 이제 첫 아들로 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아벨이 우리가 둘째 아들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벨이 둘째인지 열째인지 열다섯째인지는 그건 확실히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두 아들 사이에 이제 형제지간의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살인 후에 가인이 어디로 이제 하나님께 야단을 맞고 어디로 이제 피신해 가면서 무슨 걱정을 하는가 하면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가인이. 그런 걸 보면은 가인과 아벨 말고도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이 당시에 있었던 인물이 총동원되는 게 아니고 이 인간 구속사에 필요한 대목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성경을 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가인과 아벨 식구밖에 없는데 이 가인이 무슨 이런 걱정을 하느냐. 이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다.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고 구속에 관계된 사건들을 주로 다룹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첫째, 둘째로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 첫 아들을 하나 이제 놓은 것으로 4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얻었다,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아들을 얻었다.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고 하는 말의 그 원어의 뜻은 주님이신 남자 아이. 를 얻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가인이 곧 누구인 줄 알았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주인이신 남자 아이를 하나 얻었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에는 I have gotten a man, the Lord. The Lord는 주님이죠. 주님이신 한 사람, 한 아이를 얻었다. 그 정도로 이 아담은 그가 곧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여자의 후손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속에 이미 죄의 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담의 체질에 들어왔던 죄의 인자가 그 아들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그가 여자의 후손일 수는 없어요. 여자의 후손은 죄인이면 안 되기 때문에. 죄의 인자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가인을 첫 아들로 볼 때 정말 신비하지 않겠습니까? 처음 이제 이 땅에 사람이라고는 이제 없는데 이게 둘 사이에서 자기들을 닮은 뭐가 하나가 이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 나온 거예요. 아주 참 신기하고 얼마나 이제 기뻤겠습니까? 이제 뭐 교재 표현도 그렇고 뭐 사실이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 태에서 낳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라는 것은 탯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냥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피조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탯줄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상해 보자면 이제 배꼽을 가진 최초의 인간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는 걸 가만히 보니까 역시 주인이에요. 시키지 않은 나쁜 일을 자꾸 하고 교만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도 내고 그 좋지 않은 게 이제 그 유전자 속에 들어 있으니까 자꾸 죄된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 여자의 후손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주 매우 이제 실망을 하던 차에 또 하나 이제 구속사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또 그런대로 괜찮은 아들이 하나가 나왔는데 그가 누굽니까? 아벨이에요. 아벨. 그래서 아벨이라는 말의 뜻은 공허하다, 허무하다. 왜 그랬을까요? 놓고 보니까 첫 아이 놓고 보니까 참 허무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이고 여자의 후손일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다 무너뜨리고 참 허무한 중에 아마 그 사이에 분명히 또 애들을 보니까 다 죄인 같은 것들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벨을 낳을 때는 참 인생이 참 허무하다. 허전하다. 그런 아마 마음에 의해서 아벨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제 직업이 이제 대비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두 사람의 직업이 각각 달랐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아담으로부터 받은 교훈과 교육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그 몇 대 손을 봤을까요? 아담이. 예? 대개 우리가 30을 이제 한 세대로 볼 때, 뭐, 예를 들어서 아담이 뭐, 아담이 몇 년 동안 아이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셋을 낳을 때에 이제 아벨이 죽고 나서 이제 얼마가 지난 다음인지 몰라요. 셋을 낳고 난 다음에 셋을 몇 살에 낳는가 하면은 130세에 셋을 낳았어요.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다고 했으니까 참 늦게까지 자녀를 낳은 것 같아요. 많은 자손들을 봤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자손이 또 자손을 낳고 자손이 또 자손을 낳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100세부터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세 예를 들면 그럼 뭐 많이 잡지 말고 한 뭐 한 700살까지 낳았다 해보십시다. 여기 사실 930세까지 살았다고 돼 있지만 6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은 20대를 본 것입니다. 20대. 그러니까 그냥 까마득한 손자들 한번 다 집합시켜가지고 아마 하나님께 직접 들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아이들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잊어버리지 않고 했을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자의 후손 이야기.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죄 가운데서 힘들게 살지만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를 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아담이 그 새까만 후손들에게 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오실 약속한 후손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제도를 주셨는데 그것이 제사다. 제사를 드릴 때는 그 후손 예수를 상징하는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교훈을 다 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다 하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가인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아벨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벨은 시킨 대로 양을 제물로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적당하게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켰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 수많은 그 사건과 이야기 중에서 왜 이 두 사람이 제사드린 이야기가 여기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만큼 이 두 제사는 인간의 구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 많은 아들들, 그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겠지만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겠지만 지금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 이야기가 여기 등장했느냐? 이것이 바로 선과 악이 앞으로 수천 년의 세월 속에서 어떤 모양으로 싸우며 진행될 것인지를 예고한 것입니다. 이 선과 악의 싸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사람들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제단도 쌓았고 제물을 가져왔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아버지 가르쳐 주신 대로 했는데 가인은 그 속에 인간의 생각을 섞어서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섞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어떤 생각인가?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가인이, 아벨이, 동생 아벨이 직업이 목축이고 그가 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양이니까 그가 양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게 더 쉽다 그 얘기는. 그러나 나는 양치는 사람이 아니고 농사짓는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내가 애써서 공들여서 키워놓은 경작한 재배한 이 과일과 곡식 이런 농산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이 양자와 제사 드리는 것하고 뭐가 큰 차이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자기 생각을 섞어서 집어넣어가지고 제사의 모양을 바꿔놨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대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방법만 바꿨을 뿐입니다. 현실적으로 편리하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끔찍한 결과가 온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아니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성껏 공들여서 뭐 다른 신 섬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가져온 그 제물을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는 인간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인간의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공로를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냥 가인의 제물도 적당히 아이고 네 성의가 참 기특하다 해서 받아버리면 구속의 방법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가인의 제물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그 후손 대대로 계속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주신 방법 대신에 자기가 편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진리가 다 흐트러져 버려서 그 원 오리지널 진리가 뭔지 알 길이 없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단이 성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의 결과는 하나님께 제사를 잘못 드렸던 가인이 분개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린 그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물론 즉시로 쳐 죽이진 않았어요. 얼마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점점 그 증오심이 커졌고 그것을 점점 해결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살다가 마침내 이 돌을 넘어서 동생을 쳐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선악간의 싸움에서 전개될 마지막 모양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선악간의 싸움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공격하게 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성경제 한 절만 더 보고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추가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보라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께서 싸움시키러 오셨습니까? 목적이 그건 아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진리대로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인데 집안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공격하겠다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도 교인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는 참 잘 만들어지고 또 교제도 잘 하면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좀처럼 이 교제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잘 교제하다가도 제가 안식일교회 목사라는 사실을 알면 금방 벽을 쌓아요. 그래가지고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창동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창동교회에서 제가 목회하고 있을 때에 장로교회 다니는 어떤 그 애기 엄마가 우리 교인과 이렇게 접촉하면서 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것을 그 어떻게 해서 그 자기 교회 목사님이 그걸 알았어요.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자기 교회 교인이 다른 교회, 그것도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안식일교회 전도사하고, 그때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하고 성경 공부를 하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나게 됐어요. 저는 그때 이제 새파란 전도사고, 20대 후반의 전도사고, 그분은 한 50대쯤 됐어요. 제가 지금 기억으로.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사무실에 제가 불려갔습니다. 이제 그분을 인도한 우리 집사님하고 그 교회 그 교인도 같이 갔어요. 네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보는데, 아, 그 눈빛이 참 무서워요. 한 천마디가, 왜 남의 교회 양도둑 하는 거요? 그러더라고요. 양도둑질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도둑질 안 했습니다. 왜 남의 교회 교인 가르치냐 이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믿고 확신하는 이 진리가 정말 성서적으로 올바른 진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가르칠 양심의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것이 도둑질을 하고 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확신하고 가르치는 진리가 정말 올바르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기별이라면 저한테도 그것을 가르쳐서 깨우쳐 주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이 우리는 이단하고 상종도 하지 않기 때문에 못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어쨌든 결론은 양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분이 그거 말을 들어보면은 옳고 그름을 모르겠습니까? 저는 제가 확신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가르쳐야 될 양심이 소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는 것이다. 근데 그분은 이단한테는 못 가르쳐 준다. 상종을 하기 싫다. 이것입니다. 그 얘기가 끝났어요.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단이라고 상대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면서 저도 또 젊은 혈기에 그냥 인사를 하고 오면 되는데, 목사님 이단을 이렇게 상종도 안 하시는데 오늘 사무실에까지 이렇게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결국 그분이 이제 그 현장을 보고 나중에 저희 교회로 왔어요. 와서 이제 우리 교인이 되긴 됐는데, 어쨌든 이 교인과 교인 간에 더 어려운 거예요, 상대하기가. 이걸 거슬려 올라가면 그 근원은 하나님을 잘못 믿던 가인과 하나님을 바르게 믿던 아벨 사이의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여주여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깊이 살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식대로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내가 적당하게 고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진리를 따라가는 길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신앙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지 그 신앙인의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에 깊이 인식하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신앙을 하시다가 마침내 그 진리의 길을 따라 간 결과 진리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영원히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